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요즘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요즘에 눈물보다 콧물이 많은 목사로 이렇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러지에 대한 제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8년 전쯤에 제가 시애틀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정신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로비에서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럴 여유조차도 없이 그냥 빨리 코와 답답한 코와 귀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가장 아직 준비가 덜 됐지만 메인 강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때 준비 요원인 것 같으신 남자 집사님이 한 분 들어오셔서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아주 이쁘장하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네, 아직 웃을 때가 아닌데. 네. 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소화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귀와 코가 막혀 있으니까 다시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때 더 상냥하고 더 부드럽게 그 남자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아주 이쁘장하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생전 들어보지 않았는데 웨스트코스트에는 저 같은 얼굴이 어필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동안 다년간에 쌓았던 이 교역자 경험으로 이 매너를 가지고 아 별말씀을요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또 한 번 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 막혔던 귀와 코가 뚫리면서 목사님 아주 이쁘장하십니다라는 그 말이 목사님 아직 입장 아니십니다 이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제법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나가달라는 말을 이쁘다는 말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알러지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우리의 눈과 귀가 어렴풋하게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아 이런 얘기겠지 하면서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의 소지자가 저일 수 있고 또 여러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대할 때 우리한테는 생각보다 알러지 반응이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아 또 죄 얘기야? 또 회개 얘기야? 또 순종하래? 뭐 이번에는 뭐 드리래? 물질? 시간? 노력? 여러분 이 하나하나에 알러지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대화들 또 이 말씀들은 제법 무거운 이야기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잘 고쳐지지 않는 알러지 같은 그런 고질병이기도 해요.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의 선물로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유행을 안 타는지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의 제목을요 이렇게 바꿔 말해야 돼요. 은혜의 선물로 우상을 만든 나와 너, 우리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간 지 40일이 된 이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는 지도자 모세를 기다리면서 안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바심이 시작음으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말씀에는 처음부터 주목하게 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몇 달 전에 애굽에서 노예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출애굽에 성공한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기도 했죠. 그런데 모세의 이 40일간의 부재 시에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지도해야 됐던 그런 위대한 모세의 대리인이었어요. 이 본문에서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면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조바심,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 출애굽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나요? 한 번도 누군가가 자기한테 일을 시키지 않은 적이 없었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어냈잖아요. 누군가 주인님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온 그 지도자가 없는 것에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유자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떨어지지 않는 노예의 근성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출애굽 백성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즉 모세가 없는 시간, 모세의 내려옴이 더뎌서 기다리는 시간, 아직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 능력도 없는 대리인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도력이 빛나는 출애굽을 그 아름다운 여정들을 경험했지만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진짜로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여실히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중에 여러분 두 번째 계명,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네,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품고 계신 마음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은 이 출애굽 그 십계명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죠. 3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네, 큰 글씨를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애굽을 떠나서 자유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인도해주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중요했어요. 눈에 보여 만져지는 무언가 확실한 증거, 안 보이면 하나님이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의 그 근성이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지금 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조바심이 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궁금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는 생각인지를 이 영점 조준을 다시 맞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합니다. 공부할 때는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하다가 좋은 직장을 얻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지요. 네. 그리고 직장 얻으면 가정 얻고, 가정 얻으면 하고, 뭐 애 낳고 뭐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마감될 때까지 우리의 삶 전체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없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는데 무언가 확실해 보이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바심이 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보다는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세상,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림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가 잘 모르겠는 미지의 세계보다 내가 짜놓은 인생 설계가 더 확실하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다리다가 지치면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들 있잖아요.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지혜,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일터,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은혜의 선물로 감사히 여겼는데 이것에 집착하고 몰두하면서 이것은 어느덧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이 되고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상으로 바뀌어진 것 다시 은혜의 선물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모세를 기다리던 아론과 출애굽 백성들도 그랬어요. 혹시 모세가 안 내려오면 하나님만 의지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은 본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잘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자를 대신한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 홍해 갈라지고 불기둥과 불기둥 이런 거 막 보면서 하나님의 퍼포먼스를 봐야 내 불안함이 없어지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옛날의 출애굽 백성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 대리인으로서의 아론은 생각보다 주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그들의 귀에 걸려있는 것들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출애굽 여정 속에서도 그렇게 금장국식 뭐 이렇게 장신구 같은 거 귀에다 대롱대롱 메고 다닐까 우리 이해되지 않지요.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그들의 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들을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22절입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또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폐물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은혜의 선물이고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아론은 그걸 지금 빼서 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출국 백성들에게 금이 왜 필요했을까요? 정착기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내산에서 성막과 그리고 십계명을 받잖아요.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드는 데는 금이 많이 필요했어요. 아마도 그 금장신구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만드는데 그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하나님 미리 계획하시고 그렇게 탈출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은혜의 선물을 뭐로 만들었어요?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막을 위해서 쓰여야 할 그 재료들이 하나하나 녹아지면서 뭐가 되었어요? 송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그 재료가 타락한 거짓 예배를 섬기는 우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 좀 만든 것 같고 뭐 그렇게 안달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은혜의 선물을 우상으로 만든 사람들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변질과 왜곡을 낳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참 예배를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몸은 비록 애굽을 탈출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은 아직 하나도 탈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참 예배와 우상 숭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예배와 우상 숭배의 차이는 예배의 대상이겠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예배의 주인인가? 누가 예배의 주인이신가요? 네, 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예,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육하원칙 배우지요. 누가? 이 첫 번째 대상, 이거부터가 지금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예배, 하나님의 대상이 안 돼버린 그 예배, 내가 되어버린 그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누가의 문제부터 흔들리는 이것에서 일시, 장소, 어떻게, 무엇을, 뭐, 이건 당연히 흔들리게 되죠. 아니, 시간과 장소가 흔들리지 않더라도 대상이 흔들리는 이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 왜곡된 예배이고 거짓된 예배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혹시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한 신을 경험하는 예배, 기다리지 않아도, 아니 예배까지는, 예배는 부담스러우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그냥 금방금방 만들어주는, 나를 채워주는 인스턴트 신, 우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내가 만족스러우면 다 되는 그 예배, 죄가 그냥 노예근성으로, 애굽의 그 노예근성이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죄의 본성이 떨어지지 않는 나를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 회개 없는 예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예배가 왜곡됐고 그것은 거짓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06편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호렙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20절,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21절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나니. 시편 기자는 우상을 경배한 이 참 예배를 왜곡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발휘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풀 뜯어먹는 송아지 새끼하고 바꿔치기하고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왜곡된 예배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예배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예배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것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제의적 퍼포먼스, 우상의 예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지요. 왜냐하면 달라붙어 있는 노예 근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근성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인도해 줄 그 지도자가 40일만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나를 위한 송아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성막에 거룩한 재료들이 우상의 재료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죠. 그런데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죠? 딱 달라붙어 있어서 여전히 떨어지지 않은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갖고 충분히 죄짓기 가장 좋은 그런 조건들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근성을, 이 노예의 근성들, 죄된 이 죄인의 근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나님을 예배하기,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 안에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본문이에요. 참 예배에는 내 안에 있는 떨어지지 않는 애굽의 잔재들, 죄된 본성을 회개하는 이 거룩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은혜의 선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건강과 재능, 가정과 일터,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의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니 그보다 더 더한 우상이 되어버린 그 은혜의 선물들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송아지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 은혜로 선물, 은혜의 선물로 우상을 만든 이 참 예배가 왜곡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송아지 좀 만들었다고 뭐 그렇게 그게 죄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게 죄가 된다고 하셔요. 목사님,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생활에 이 정도 신앙 생활은 선방한 거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합리화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뛰놀더라. 번제, 화목제, 이 거룩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자신을 위해서 뛰노는 예배가,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라는 이 제의적인 하나님 예배하는 형식은 갖춰 있지만 마시며 일어나서 애굽의 황소신 이 아피스를 숭배하는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부패한 이 제의적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이래도 죄가 아닐까요? 적당히 혼합된 예배가 여러분 죄가 안 되겠습니까? 지루함을 덜어줄 내가 만든 우상, 여러분 인스턴트 우상에 탐닉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삐지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그를 불렀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네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모세 진짜 제대로 인도하긴 한 거야?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이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왜 필요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참 예배를 실패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그들에게 자신을 더 각인시키는, 자신의 존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력을 발휘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너무나도 도드라지고 하나님보다 모세를 의지하다가 송아지를 만들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말년에 회고하는 이 신명기에서, 신명기 32절 17절, 32장 17절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귀신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었도다. 그 당시에도 신상 우상, 신상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너희의 조상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많이 긴장하고 있는 새로운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우리가 타협하고 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 나라의 이념과 가치와 제도와 또 여러 가지 법들, 이거 믿음의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하는 이 새로운 신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핍박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교묘히 피해가며 잘 살았다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진노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그냥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책임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원래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11절부터 14절은 이 부패한 백성들, 은혜의 선물을 우상으로 바꾼 나와 너와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힌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 은혜의 선물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나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중보자, 중보 기도였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의 은혜의 선물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면, 아니 내 자식을 발견했다면, 내 남편과 또 내 친구와 내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를 발견했다면 거기 가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힌트를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이에요. 조금 모세처럼 간절하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들은 참 예배를 왜곡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붙들고 매달렸어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화가 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에는요 예의도 없고 두서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매달리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화내십니까? 어렵게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냥 죽인 신으로 그렇게 꼬리표 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노하심을 그치셔야 돼요. 이제 애굽의 때 이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모세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편에서도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막무가내의 중보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에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언제 봤다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슬림을 언제 경험했다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 큰아이가 한 3살, 4살쯤 됐을 때 제가 연년생을 기르고 있는데요. 딸아이는 2살, 3살 정도 됐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2살 먹은 애가 한임하는지 오빠를 보면 자꾸 얼굴을 핥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얼굴이 너무 손톱 자국으로 패이고 이렇게 포청천, 이렇게 달빛, 달처럼 막 이런 것들이 막 얼굴에 막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내 딸이지만 좀 원망스러웠어요. 안 되겠다. 좀 강하게 혼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래리와 넌 좀 혼나야겠어 말하고 엄마의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예, 둘째는 이럴 때 예, 놀라우리만큼 대처 능력이 빨라서 그냥 울어버리고 말아요. 와! 하고 웁니다. 그때 한 살 더 살은 아들이 제 다리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래 용서해 주세요. 이래는 아직 애기잖아요. 자기는 세 살이고 얘는 두 살인데 엄마는 어른이잖아요. 엄마는 목사님이잖아요. 엄마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목사님이잖아요가 뭐냐면요, 목사님이어서 월급 받아서 저기 약품 약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 아이의 논리는 엄마는 약 발라줄 수 있잖아요. 세 살짜리 아기가 두 살짜리 동생을 위해서 엄마한테 중보하는데요, 그때 엄마의 위대한, 저의 위대한 성품과 능력과 위엄과 이 모든 것들, 저의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이 두서없이 그의 입에 의해서 찬양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 장면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혼내겠다는데 어디서 너도 맞아야 돼! 이런 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막무가내로 매달리는 그 자녀의 간절한 호소에 그들의 간청이 저버리기는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했지만 모세는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들먹이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과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을 지키셔야죠. 걔네들이 안 지켰는데 그래도 지키셔야죠. 하나님은 섭섭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랑 다르시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기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은혜의 선물을 우상으로 만들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내가 너는 용서해 주고 너는 그냥 잘 살게 해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고백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딱 달라붙어 쟤네들 보려고가 아니라 죄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가 되었어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좀 더 나아서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중보하는 자격이 내가 있을까? 충분히 있으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신 방법처럼 성도 여러분,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처럼 같이 그들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부 때는 이 간증을 안 했는데요, 지난주에 91년을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막무가내로 중보하고 기도했던 한 따님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역사가 우리 막무가내로 기도하시는 많은 중보자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전도대들 다 같이 가서 몇 년을 그분을 위해서 전도했는데 지난주에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우리 제가 가서 병상세례 같이 할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죄악의 사슬, 우리의 중보의 기도로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 아파하는 이 세상이, 죄악에 빠져 있어서 주님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보자로 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우크라이나, 아니 이 무슬림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체념했던 모든 중보의 기도 제목들 다시 끄집어내어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거룩한 성막을 짓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이 기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상이 되었던 것들 다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자리에 되돌려 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우리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